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그 룻의 방문을 받고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격려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룻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하고 싶어하는 그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고, 또 차제의 자기 자신도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원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율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갔어요.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성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의도 하고 막 일종의 간이 법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지나가나 이제 그걸 보기 위한 것이었죠. 예, 근데 그 사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 다음 무슨 말이냐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그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 처음부터 마침이라는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런 뜻으로 예를 들면은 나오미하고 룻이 그 이방 땅에 살다가 거기서 이제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걸어서 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바로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 우연 같은 이 마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는 뭐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아스와 룻의 스토리에서도 그 역시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물론 룻이 어떤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우연히 나타나죠. 그것을 이제 자기 밭에 뭐 수술을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그걸 보러 온 거겠죠. 근데 보러 온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룻이 거기서 이삭을 주는 때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그때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 같으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려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보통 있을 수 있는 그런 우연과 같은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섭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이 우연 같은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늘 하루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읽는 어떤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 속에 나를 넣으려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 어떤 내가 취해할 파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아스는 마침 지나가는 그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보는 순간에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대신에 그 사람을 막 룻의 막 남편으로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아마 스쳐갔을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을 보면 그 사람도 유리하잖아요. 그 사람도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친족 구속자라서 가장 룻과 가까운 사람이죠.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 친족을 불렀어요. 뭐 지나가는 건 못 본 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것만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10명의 장로들을 다 부르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그대로 알렸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 좋은 특징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오미는 룻을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통이 큰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정도의 마음이 넓고 하나님의 어떤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내게 손해가 올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의 용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아스는 재력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뭐 동네 사람들을 뭐 또 적당히 뭐 이렇게 타협시키고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결말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만약 루스의 남편이 누가 되든지 간에 뭐 그대로 자기는 받아들이겠다 그런 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문으로 나갔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펴놓고 상대방에게 물었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일 것 같으면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차지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맡기고 자기는 그 순간에 주어진 자신이 맡아야 할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묶이지 말고 신실하게 진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잘 안 살거든요. 그저 요거 한 번만 넘어갔으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냥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예심이 충분하시니까 이 정도에 넘어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낭만화시키죠. 보아스의 상황 설명을 들은 루세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땅을 사겠다고. 보아스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결과를 내가 주권적인 결정에 내가 맡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겠어요? 룻과 이미 혼인의 의사를 서로 확인한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손도 내가 물으리라 하니까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마 보아스는 이 순간에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아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분명하게 기업 물을 자에게 조건을 밝혔어요. 당신이 물은다고 그래 좋다 알았어 그럼 나는 끝났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런 조건이 있으니 그것을 당신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오미의 집안에 속한 모든 땅을 사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까지 맡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날 자식에 대해서도 네가 아무런 그 권한이 없다. 그 자식에게 네가 사는 이 나오미의 땅이 그 엘리멜렉 그 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넘어간다. 그걸로 요즘 말로 하면 등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도 좋으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라면은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애 낳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없으면 그 땅이 자기가 넘어오겠지만은 이거는 루스는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엘리멜레 그 원래 남편의 이름, 그 가문의 이름으로 되는 거니까 자기는 그렇게 되면 나는 돈만 날린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뭐 보아스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룻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오미의 남편의 그 엘리멜렉의 이름을 그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선의의 배려였습니다. 만약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보아스로서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룻과 그녀의 남편의 집안을 위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자신이 도와준 계기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점수를 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것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챙겨줘라. 그것이 이타심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그 훌륭한 인격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보아스는 사실상 처음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땅에서 온 그 가련한 여자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룻을 놓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간밤에 비밀스러운 만남은 두 사람의 마음을 이미 이성간의 관계로 밀착시킨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돈 많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에 자기 자신을 투신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문제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참 용감한 사람이죠. 법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언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재신이 된다. 특별한 페이버를 받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온 세상 열방에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인도하는 자들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또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특권인데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성경에 구구절절히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위기 때만 이렇게 사사들이 나타났었죠. 사사기 보면 그 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사들이 뭐 일종의 형정관들이고 일종의 총독 같은 사람이고 일종의 군사 지휘자들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임시 구원자들이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삼손도 보내시고 기드온도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좀 이렇게 외적을 치게 하신 다음에 나를 좀 평정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외적을 통해서 나라에 또 혼을 내고 그러면 또 이제 사사가 생겨서 또 임시 구원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임시적인 사사들로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안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런 임시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대사사인 의로운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서야만 구원이 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간절한 열망이 담긴 말이죠.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무법천지예요. 법이 없어 있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특권과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복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보아스와 같은 경건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언약 백성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 성경의 그 스토리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더군다나 사사시대 사사기 그 바로 뒤에 붙어서 이렇게 룻기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시대에서도 그 메시지 포인트가 뭐냐면 그처럼 부패한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커뮤니티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 이거 세상이 다 썩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슨 뭐 소망이 있나. 뭐 다 우러보나 좌로보나 앞을보나 뒤로보나 다 그냥 부패했구나. 그렇게 해서 절망하기 싫고 좌절하기 싫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침체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상은 그런 험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도 사실 사사시대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지기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문 사설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를 한탄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그 말 참 자주 썼어요. 그런데 요즘 비하면 그 시대는 양반 시대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나라나 뭐 개인마다 정도의 차는 물론 있겠지만은 부패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다 여기서 수입한 민주주의 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대통령을 뽑잖아요. 국민이 대통령 뽑는 게 아니고 부패한 돈이 권력자들을 세우잖아요. 누가 총기법을 관리하고 뭐 통제합니까? 돈이 하죠.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을 대량 생산하고 있죠. 제가 LA에서 그 헐리우드에 살았어요.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니까. 네, 이제 베벌리 힐이나 뭐 그런 데 산 게 아니고 헐리우드도 노스 헐리우드가 있어요. 아르미니안이라든지 월남 사람이라든지 뭐 타일랜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저도 거기 끼어서 살았어요. 근데 뉴스를 나오는 거 보면 헐리우드 맨날 나오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데니까. 헐리우드에 이제 배우들 뭐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법 맨날 어기잖아요. 맨날 마약하고 뭐 술 먹고 그냥 운전 그냥 막 엉망으로 하고 스피드하고 그래서 걸려요. 예. 뭐 뉴스에 나오는 건 극소수겠죠. 일부만 나오는 거겠죠. 근데 보면은 아주 벌을 많이 받아 하는 건데 그냥 흐지부지 하더니 다 풀려 나오더라고요. 다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헐리우드에서 로비가 있고 그 사람들 인기 사용해서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주고받으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후진국일수록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더욱더 부패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보세요. 그 대기업체의 그 부정과 불법, 정부가 다 눈 감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큰 대기업체 때문에 뭐 먹고 살고 조세 수입이 얼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법기관이라든지 뭐 집행부가 뭐 타락한 건 뭐 다 알죠. 고위공직자나 뭐 그런 대기업의 자녀들도 특혜 있는 거 다 알고 이제 부패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하고 손을 잡으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몹쓸 사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이런 세속 사상과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본받아서 이제 부패했단 말씀이에요. 사실 그것이 참 문제예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복은 너희들 썩었다 이렇게 참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뭐 꼼정이 순나무라냐? 결국 만문신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회도 아주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왕이 없어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일까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의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의 호흡을 주장해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왕이 있어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세상의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지만은 인간들은 여전히 왕이 없는 듯이 행사합니다. 사사시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더 악독한 시대예요. 저는 현대사회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약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기 이제 LA에 처음에 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LA는요 소돔이고 샌프란시스코는 고모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죄악과 범죄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려고 힘쓰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우울증 걸려요. 그들의 수혜가 뭐 적겠죠, 물론.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자신에 대한 증인들을 항상 남겨두세요. 뭐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노아를 남겨두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남겨두셨고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를 증인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증인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겠어요. 자기 이익만을 챙기게 해서 아주 눈이 뒤집혀지는 세상인데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각박합니까? 돈과 향락을 위해서 질주하는 세상이 곧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이 망할 거예요. 왕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남도 하니까 뭐 나도 한다. 이런 주장이죠. 남은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남도 하는데 나 안 하면 나 손해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왕 따로 몰리죠. 그렇지만 하늘의 왕을 따르는 왕따가 되면 복을 받아요. 노아도 롯도 보아스도 모두 하늘의 왕을 따르는 경건한 왕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보상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됐고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됐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됐어요. 보아스는 룻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는 그때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순간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말하기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순위가 더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권리 이양을 받고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실 때는 장애물이 너무나 쉽게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친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쉽게 열려요. 주님이 복을 내리시고 개입하시면 얽혔던 일들이 쉽사리 풀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른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 포기를 듣고서 굉장히 기뻤겠죠, 물론. 그래서 베들렘 성읍의 열 장로들이 모인 앞에서 룻의 남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만일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들어온 그 룻의 구혼 제안을 받았을 때 참지 못하고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자기에게 주권적인 선물로 주셨다는 확신이 없었겠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절차를 밟고서 자기가 손해가 온다는 것을 거의 뭐 인간적으로는 100%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때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열 장로 앞에서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아내야, 내 사람이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했을 것이고 또 룻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겠죠. 귀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아스에게 큰 보상을 내리셨습니다. 참 이 사람의 그 또 결혼 선언한 그 말을 보면은 보아스를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쉬운 말로 이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이 보아스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드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는 큰 희생이었지만 이타적인 희생의 선행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유산이 아주 길이길이 보정되게 할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그리고 룻의 합법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전에서 룻이 그 보아스를 밤중에 찾아갔을 때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한번 상기해 보실까요? 만일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자신의 맹세를 지켰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준 새 언약의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쓰는데요. 쉽게 그 포인트를 지적한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맹세가 들어간 약속이에요. 보통 약속하고 다른 겁니다.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옛 언약의 맹세는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성취가 됐어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필연코 되신다는 거예요. 맹세는 한번 하면은 철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맹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죄와 사탄의 억압으로 억압에서부터 구출하실 것을 맹세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피를 걸고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맹세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맹세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맹세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이 얼마나 깊어야 하겠어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확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됐다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온 우주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언제나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격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랑과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자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십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